신명기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라는 것은 CCTV를 달아놓고 어떻게 하나 보고 혼내려는 목적은 아니시지요. 지금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민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영적으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의 이민자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신명기 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지요. 가나안 땅은 광야와 다른 땅입니다. 가나안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땅입니다. 등따숩고 배부르고 그런데 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하나님을 잊게 되겠지요. 그러니 가나안에 가서도 광야에서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거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롤드십.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시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인권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보이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자 존중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거라. 가정의 부부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가정 사회에서 신앙인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지요. 그것이 신명기의 법으로 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법으로 한다면 가정법이든 사회법이든 법으로 하면 모든 게 다 심플합니다. 금방 해결되지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도 법대로 하면 참 편하지만 법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들 모여서 아이들이랑 식탁에 교재를 나눌 때 저희 가정에서는 방귀 뀌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뀔 것 같으면 가서 싸고 와야 됩니다. 된장 끓이는 날은 난리가 나죠. 애들끼리 막 서로 신문을 합니다. Did you fart? 너 방귀 꼈어? 아니? You did. 네가 했잖아. 막 그러면서 가정에서부터 배가 아픈 형제 자매를 위해 존중이 뭔지 배려가 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19절 말씀 보실까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를 위한 존중과 사랑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었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 하나님 돈 많으신데 이자에 관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땅히 돈을 꿔갔으면 고마운 마음에 이자라도 쳐서 갚아주는 게 사람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꿔준 사람 입장보다 꿔간 사람 입장 한번 생각해 보거라.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입장 생각해 봐주는 것이 서로 간의 존중이자 사랑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이지요. 세상에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형제가 생계비가 없어서 꾸러 왔을 때 거기에 이자까지 쳐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것을 출애굽기 22장과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자를 금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보다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물질보다 형제 사랑의 가치를 더 두시기 때문에 사람을 이익이나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보면 그때부터 사람 관계는 어그러집니다. 상하가 됩니다. 수평이 아니지요. 그러면 갑과 을의 관계가 돼서 우리는 그만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저 사람과 급이 달라. 이렇게 되면 구분짓는 거지요. 그것이 바리새라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구분짓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형제 안에, 한 자매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연은 아닐지라도, 지연도 학연도 아닐지라도 한 사람 안에 공동체가 들어있다. 한 사람 안에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면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 이를 형제처럼 대해주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 대해주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자를 얼마를 더 받는 문제보다도 내 형제와 자매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것.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요?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도 있어야 하고 세상 사는 지혜도 필요한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책을 2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려주신다. 어려운 사람 형편 이해해 주면 땅에서 범사에 하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물질 문제 앞에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고, 다들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 사랑을 허비하고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무한한 사랑의 값을 받은 존재이지요. 그러니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값, 그 값으로 형제와 사랑, 자매들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다, 우리의 아버지다 말씀하시죠. 어린 자녀들의 형편을 창조자가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Don't worry. 무슨 뜻이죠? 발음이 안 좋았습니까? Don't worry. 걱정 말라. 뭐 걱정 말라고요? 돈 걱정 말라고. Don't worry. 아, 죄송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와 대신관계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라고 가리키시는 거죠.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서운한 것이 있다면 서운이 아니고 서원, 약속하고 말로 헌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에는 책임이 있고 말은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밌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언어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언어의 창조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말로 격려하고 말로 위로하고 말로 그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의 언어는 꿈과 비전이지요.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똑같은 말씀이어서 참 놀랐습니다. 성령의 언어가 뭐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국이 어려웠을 때, 그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도대체 이 세상에 제대로 된 리더 한 사람 없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성령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은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했지요. 그게 뭐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주님이 아신답니다. 그 생각이 뭘까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시대가 암울하고 시국이 어렵고 사는 것이 막막할수록 우리는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 어려울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지요. 이번 패션 12 집회가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 하셨는데, 우리 본당이 기도원 같았습니다. 12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청교도의 창시자로 불리는 존 낙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도 아이들에게 먹일 빵값이 없을 때, 고아원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장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남존여비, 남자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지금 시대에는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뭘좀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내쫓았어요. 이것을 악용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신명기 법을 통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누구는 이혼남이다, 함부로 누구는 이혼녀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자로 보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창조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걸작품으로 바라보시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존귀히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가 나를 존중해 주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해 주고, 나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세심한 관심이 있는지를 몇 가지로 좀 살펴봤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에도, 사회에서도, 물질 문제에서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가이드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어려운 인생 사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도함 받고 주님의 사랑의 땅으로 인도함 되는 우리 기어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